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 구절은 죄 본성과 그 결과까지도 포함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중 일부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원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관련하여 우리와 관련된 구절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성경적 묘사가 분명히 아담의 역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신화 속의 인물이라면 창세기 3장 또한 신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아담의 타락 이야기는 어떠한 역사적 타당성도 없는 단순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모욕인 지독한 죄의 본성은 분명하게 실제적인 타락이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금지된 것을 고의적으로 범하였고 창조 때에 주어진 의로운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존재로서 처음에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제약된 행위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온 인류 위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도록 하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타락에 대한 역사성을 요구합니다. 아담의 역사성은 그가 예수님과 비교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매우 중요한 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재하지 않았던 신비한 사람과 비교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담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창세기 3장 또한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바로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 행위로 인한 결과와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원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만연한 증오와 탐욕의 역사이며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죄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정의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상태를 되돌아보며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패단의 흔적이자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첫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역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경 인류학적 주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간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와 타락,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라는 용어의 실제적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두 번째 질문인 우리는 왜 우리가 하는 대로 행동합니까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성, 두 번째는 죄의 보편성,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아담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죄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도 수많은 죄를 일으키는 인간의 행동을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깊은 부패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두 번의 설교 중 바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을 따라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이 구절에 대한 어떤 도입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나누기 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 더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의 정의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14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죄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의 후반절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주요 번역본들은 죄를 법을 범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존 메호니는 죄에 대한 성경적인 요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흉악한 죄의 본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일련의 용어와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의미에는 우리가 살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한 문장으로서 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이의 유사점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목적을 위해서 오늘은 신약의 단어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헬라어 용어의 의미의 범위는 두 개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실패 또는 부족함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바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8절과 유다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무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관역을 빗나가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실패한 모든 인간의 행동의 특성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들은 바로 죄의 두 번째 측면의 특징으로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굉장히 많은 헬라어 단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개를 설명드린다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정해진 경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라베이시스는 위반하다. 파라코는 불순종을 초래하는 소리 등과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행위는 바로 이러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특징적입니다. 5장 14절 파라베시스 그리고 5장 19절에는 파라코 그리고 5장 15절에 5장 15절에서 18절에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들이 또한 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경우들을 초점은 다름이 아닌 위반된 법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이중적인 측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바로 영적 사망은 바울은 영적 사망은 바로 허물, 즉 파랍토마, 정해진 경로를 벗어남과 죄,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그런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죄를 구별하는 것과 대략 비슷합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허물이라고 했던 단어는 불법 또 헬라어로는 파랍토마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죄, 하마티아는 관역을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바로 두 가지 죄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한 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둘째로 죄는 바로 존재의 상태이며 인간에 의지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를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악의 표현으로 씁니다. 알미니안적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 내적 원리에 따라 행위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만을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 자체를 죄라고 선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 어느 한 가지라도 준수하지 않은 죄이며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어떤 죄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죄악된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되뇌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묘사하는 단어인 이 마음을 가리켜 에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마음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내면의 상태를 죄라고 했으며 이 죄가 그를 속였으며 계명을 적용하여 그를 속이고 계명을 적용하여 그를 죽이기 위한 모든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9절과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7장 17절에서 17절과 20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야기하며 하였습니다. 바로 내적 상태가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행위와 존재 상태로 하마티아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 1서 8장 10절에 나타납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죄라고 나타났지만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여기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여기서는 이 죄는 단수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의 죄는 복수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복수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리니 또한 그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성경은 교만, 증오, 정욕을 포함한 마음의 성품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지 로빈슨이라고 하는 19세기 로체스터 대학의 신학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죄는 존재 자체와는 관계없는 어떠한 다수나 죄 자체야말로 바로 존재의 특성입니다. 죄인이 없는 죄, 행위를 한 자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닌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가 존재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가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행위가 아닌 상태로서 벌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로부터 죄를 드러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결과나 행동 자체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악의 특정한 유형입니다. 악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두 가지 부류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악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 파괴적인 효과로 인해서 악이라고 불립니다. 자연을 통한 악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 킹제스 버전에서는 악이라고 이 단어가 표현되었습니다. 환란도 창조하다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 이후 피조물에게 내려진 저주의 결과입니다. 다른 형태의 악은 바로 도덕적 악이라고 불립니다. 죄는 도덕적 악입니다. 우리는 바로 나쁜 혹은 잘못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 두 가지 형태의 악을 구별합니다. 도덕적 악은 악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는 오직 성경의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의 맥락 안에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에 비추어보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죄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의 맥락 안에서만 정의되고 그 율법에만 율법에 비춰보지 않으면 측정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죄성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였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임스 워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를 피조물의 의지로 대체하는 것이며 피조물의 의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잘못된 관계가 잘못된 행위에 죄라고 하는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사람을 향한 목적에 비추어야만 죄악의 본질과 죄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끔찍하며 사람이 묘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잘못된 것들, 예를 들면 소아성애, 약물 남용, 분별 없는 폭력, 무분별한 성적 행위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제한된 문맥에서만 판단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의 잘못을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랄프 매딩은 죄악에 관한 그의 고전저서인 역병 중의 역병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적으로 거룩하시며 오직 거룩하시며 항상 거룩하신 것처럼 죄는 죄이고 모든 것은 죄며 오직 죄요 전적으로 죄요 죄며 항상 죄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따라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는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치되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는 완전히 비이성적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잠언에서 무지함이라고 불린 이유일 것입니다. 잠언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전적으로 모순된 행성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명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의 명확한 계명 대신 자신의 목적의식을 믿으며 마귀의 거짓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인격과 의지에 대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허락되어서는 안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죄는 아담은 의로운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바로 모순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차원에서 죄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보면 죄는 그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 부패가 부추긴 모든 현실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 부패가 부추긴 모든 현실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닝은 역병 중의 역병이라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죄가 어떠한 고난보다도 나쁘고 죽음보다도 나쁘고 마귀보다도 나쁘며 심지어 지옥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죄의 사악함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인간의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분석의 내용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엄격하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페이지에서 드러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야 합니다. 죄는 창조 질서의 한 단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온 못된 요소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previsio boni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선의 상실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작품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는 침묵과 어둠으로 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침묵은 귀를 통해서 어둠은 눈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과 어둠은 지각, 종, 즉 종이 아니라 어떤 지각의 부재, 즉 상실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침묵은 말에 부재가 있는 상태이고 어둠은 빛이 부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이 부재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의지대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제임스 디지더는 바울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죄를 의인화된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라는 말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경험하는 강박이나 제약되는 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로서 항상 인간들 자신이 하고자 했다거나 혹은 하도록 용인했던 것은 아닌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가진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인 하마티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최상의 상태로부터 뒷걸음치게 하여서 목표를 놓치게 하는 이 세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력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게 하는 힘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즉 죄가 아담, 즉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게 하고서 실제로는 그 자신이 단지 아담아, 즉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디지던의 결론입니다. 죄는 지배하는 힘입니다.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죄가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인류 각 구성원 내부에서도 만연하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증거는 더욱 분명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주장은 죄의 만연한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의 죄가 없었고 의롭지만 우리는 태어날부터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 죄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인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 51장 5절에서 또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구원의 필요성도 보편적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필요성은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즉 지상명령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조식신학에서 그러므로 죄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게 하는 근원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의 만연성이 제기하는 의문 중에 하나는 죄가 어떻게 인류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와 죽음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의 그의 불순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5장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교리를 원죄라고 합니다. 헨리 블로처는 바로 어거스틴 종종 그의 이름을 따서 대중화된 입장의 네 가지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원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제 헨리 블로처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죄는 네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원죄는 첫째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발견되는 태도, 지향, 성향, 경향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죄입니다. 둘째로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한 단면입니다. 세 번째로 원죄는 상속되며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원죄는 아담에서 비롯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원죄의 역사적인 시작을 제공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현재의 죄는 여러 세대를 걸쳐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죄의 지속적인 영향은 죄의식, 타락,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상태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의식은 보편적이며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법의 위반을 말할 때에 의미하는 법이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한 원래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모든 일들은 이 법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이 한 일에 대해서 유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색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인간의 죄를 아담의 죄로 추적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전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같이 아담의 죄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했고 하나님과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이외에도 우리가 그의 타락한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죄에 많고 모든 죄의 근원이며 따라서 죗덩어리입니다. 원죄는 또한 인간인 우리의 타락을 설명합니다. 타락 또 부패함이란 단어로도 사용되는 이 타락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오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란 우리가 죄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인류는 홍수가 나기 전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바로 이런 지경까지 인류는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부패는 죄악, 즉 도덕적인 악함이라고 언급되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채우다 또는 풍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바로 상상과 의도가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타락은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포괄적이며 또한 생각의 계획이라고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의도적이며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연적이며 또한 이것이 항상 악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며 이것이 항상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된 상태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생각이 타락한 악한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패는 타락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샘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타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악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지적하시며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만연한 부패와 이 오염에서 발생하는 사악함을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것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울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찰한 것입니다. 18절에 바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다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함의 깊이로 인해서 부패함이란 대단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부패함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모두 서로가 조각조각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서 하나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인간 안에 모든 것이 오염되었고 타락했습니다. 마그라이 슈스터는 완전 범죄를 고안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마음을 사용하는 것과 도둑에게 왜 은행을 턴냐고 물으면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하도록 이끄는 이 사악한 마음을 언급함으로써 지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적 선언에 근거하여 죄의 부패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에는 죄에 대한 속박도 포함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마침내 우리 본성의 타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원죄에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을 상실한 것도 포함됩니다. 본래의 의는 아담의 타락 전 상태를 말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세 가지 요소들을 바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롭게 됨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타난 이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래의 형상은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받은 후에 회복을 얻게 되는 본래의 형상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형상의 소유자로서 아담은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건적으로 의로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위치와 그의 법 앞에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주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는 참된 거룩함을 소유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은 참된 지식 또는 아마도 완전한 지식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참된 지식을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또는 이단적인 개념과 대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담에게 적용될 때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그의 진리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화는 원래의 형상과 이러한 요소들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창조된 질서가 신호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요마서 8장 20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 같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타락 이전에 있었던 의로움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죄의 흉악한 본성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가를 살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죄로 불리는데 이것은 죄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을 제공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죄라고 불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혐오감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닌 외부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 외에도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사탄과 마귀와 모든 불신자를 벌하기 위해 설계된 실제적 장소로 묘사합니다. 여기 천국을 믿지 않으면서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말씀은 어떤 정의에 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성경적 개념에 가장 불안감을 주는 측면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원한 고통에 대한 계시입니다. 지옥의 현실을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곳을 만들게 한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본래의 상태에 대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식은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서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죄가 없고 타락하기 전에 인류를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긴 것은 물론 모든 도덕적 악에 대한 끊임없는 승리는 언약의 주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역사 속에서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비친 그리스도의 순환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아담의 실패를 뒤집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굉장히 활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깊이와 현실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로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으로 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